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학교는요, 학생들 전체 조회 같은 거 없어졌대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다 운동장이나 강당에 모여가지고 조회하면서 교장 선생님 훈화 뭐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뭐 부서장이나 사장님이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고 오늘 우리 주한영재 제대에서 왔지만 군대에서는 부대장이 다 모여 이러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부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는데요. 이 전도서는 전도,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라는 것은 이를테면 무슨 설교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이런 거 읽으면 설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전도자든 설교자든 이 말은 히브리 말 코헬렛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에요. 코헬렛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전령을 일러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모여 모두 집합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왕이 다 모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나가야 되는 왕이 다 모여라 집합 이렇게 했는데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불렀는데 감히 안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이 전도서는 마치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왕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령이 돼가지고 다 집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왕의 음성인 것처럼 1장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지난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3대 절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초막, 장막. 그래서 뭐 초막으로 장막 짓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 장막.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월절 바로 이어서 오는 것이 무교절 이어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늘 같이 묶어 다니는 거고, 거기서부터 7일씩 7번 지나고 나면 칠칠절. 그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3대 절기예요.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엄청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샤 베아브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을사늑약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바벨론이 서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날을 기념해서 티샤 베아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거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데 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날짜 잡아서 제비 뽑은 뭐 이런 거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혹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되면 낭독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성경을 개인이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이요, 너무 귀하고 이게 다 양피지에 쓰는 거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고대 사회는 90%는 문맹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글자를 아는 사람이 읽고 낭독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본래 모든 성경은 낭독용이에요. 낭독용. 그래가지고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아가서를 낭독했어요. 아마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날에 아가서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맥추절이 되면 룻기를 묵상하고요,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묵상했어요. 티샤베아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기념하는 날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은 조금 분위기가 어울리죠. 부림절에 에스더 읽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초막절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절기의 의미를 좀 상당히 살려준다,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다 고 생각해서 그렇게 낭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거는 왜 초막절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어떤 여정에서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에게 먹이시는 뭐 그런 거 기념하는 날이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 장막절을요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장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 거두어가지고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구원사적인 의미에서는 초막절, 장막절인데 농경 주기로 따지면 이게 이제 우리로 같으면 추석 같은 거죠. 모든 추수를 다 해가지고 곡식 열매를 다 창고에 저장하는 그때가 이제 수장절인 거예요. 수장절은 좋은 날이었을까요? 슬픈 날이었을까요? 좋은 날이에요, 수장절은. 아까 티샤 베아브 같은 날은 예레미야 애가 읽는 거는 이게 슬픈 날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거를 기념하는 날. 그런데 수장절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추석 예를 들면 뭐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한 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막 창고에 막 곡식 겨울에 이제 먹고 살 곡식을 쌓아두는 이런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 날. 그 즐겁고 풍성한 잔치를 벌이면서 전도서를 읽었어요.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잔치를 하는데 막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잔치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하여튼 뭐 조금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수장절에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지만 저것이 네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풍성함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즐겁고 재미난 일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만 애쓰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도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전도서 1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 만물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보아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드라마,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보아도, 아무리 즐거운 소리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성공한 부자예요. 사실 성공한 부자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농부였는데요,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자기 명예도 생각할 줄 알아가지고 낡은 창고 헐고 새 창고 큰 창고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성공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수장절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창고에 가득 쌓아둔 저 많은 곡식, 저 많은 재물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다. 너 그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거를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풍성함이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또 어떤 면에서는 가난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실패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사무엘 하 읽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하를 읽으면 사실 사무엘 하의 절반은요, 다윗이 날개 잃은 새같이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 사람이요, 압살롬의 반란에 휩쓸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인생을 깊이 붙들고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 그거를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도 없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 특별히 전도서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요, 영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관계들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붙들고 있는 뭐 그런 인생의 소망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70번도 넘게 나와요. 그런데요, 절반 이상 전도서에서 변형까지 하면 한 38번, 명확하게는 한 37번,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헛되다는 것을 다 동그라미 쳐서 한번 세보면 29번쯤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성경 전체에 헛되다는 표현이 많은데 그중에 전도서에 대부분 다 나와요. 전도서를 읽으면 정말 인생이 헛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서가 헛되다고 할 때 그것은 인생 무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다 이러면 보통 우리는 인생 무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샤머니즘 토양에서 자라난 불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좀 그런 좀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 꽤 있어요. 이를테면 지옥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지옥 지옥 그러지만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옛날에 그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결국 우리가 늘 쓰는 용어를 가지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좀 의미나 뉘앙스가 살짝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하느님 혹은 한울림, 상제 뭐 이런 표현, 천주 뭐 이런 표현, 요즘은 가톨릭에서도 천주님, 천주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새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없던 단어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성경은 한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우리말 단어가 늘 1대1로 이렇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단어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전도서를 읽을 때 사실 그게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헛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헛되다 이럴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것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전도서가 딱히 그런 의미에서 소용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헛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 쓸데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전도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 자칫하면 전도서가 우리한테 혹시 인생 무상 내지는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인생이 의미 없고 덧없는 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헛되다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래는 이게 입김이나 뭐 수증기, 안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시편 6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여기서 입김이 이제 헤벨인 거죠. 비슷한 말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가 헤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김이나 안개가 말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영원한 것과 대조가 돼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하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말 헛되다는 데에서는, 헛되다고 할 때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덧없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입김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는 저는 안경을 쓰거든요. 안경을 쓰는데 예배 올라오기 전에 안경을 닦아야 돼요. 제일 쉽게 닦을 수 있는 거는 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신 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입김이라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냐? 아, 그렇진 않아요. 안개라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 안개,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가나 문화에서 안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적당히 비가 오는 문화인데요. 가나안 땅은 건기, 우기가 구별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기가, 건기가 되면 아예 비가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밭에 가면 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한 흙만 있는 게 좋은 밭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면 조금 과장하자면 절반이 흙이고 절반이 돌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이요, 그게 다 석회석이어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면 봄에 석회 뿌리잖아요. 비료. 그게 석회석이어서 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돌이 있어야 이슬이 쉽게 이렇게 막 맺혀가지고 그게요, 땅에 이게 수분을 공급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안개, 이슬 이런 게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덧없는 거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쓸모가 없느냐? 아니고 그거 때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가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서를 낭독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인생은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덧없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덧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면 굳이 뭐하러 이래라 저래라 하시겠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로 그저 열심히 살다가 보면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남보다 먼저 앞에서 달려가려고 그래요. 앞에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요, 조그마한 차가 자기를 추월하더래요. 기분 나빠요. 자기는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조그마한 차가 자기를 추월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확 해서 추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차가 겸손하게 따라오면 되는데 또 아이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마침내 제쳤어요. 쫙 앞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전주 아저씨가 뒤에서 보이더래요. 이겼어요. 이 추월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기면 뭐해요? 전주 아저씨를 들어와야죠. 제 이야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제 이야기. 예. 우리가 남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들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귀가 막혀가지고 그 질문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뭘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호러의 잔치를 벌일 만한 능력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지혜는 없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치렀던 어떤 그 십자가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는 많은데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헛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모르면 무의미한 인생인 거죠. 공든탑이 무너져요. 십자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공든탑같이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요? 전도서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땅은 영원히 있지만 세대는 가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자칫하면 허무한 인생 돼. 너 자칫하면 무의미한 인생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진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고민, 나만의 고통, 남들이 모르는 비밀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요 다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었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똥오줌 못 가린 채로 어버버버 하면서 울었던 시절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똥오줌 못 가리고 어버버 하면서 뭐 배고프면 울고 떼쓰고 이런 식으로 자란 거예요. 지금 아무리 멋있게 폼 잡고 있어도 여러분은 태어나서 자라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온 거죠. 시집 장가 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장례했었고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지만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저렇게 누워 있겠구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을 날이 와요. 여러분이 초상 치를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죽으면 제가 여러분의 초상을 치러줄 것이고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야 돼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저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제가 더 잘해줄 거고요. 저한테 안 잘하면, 네. 제가 먼저 죽거든. 하여튼 제 초상에 오실 거죠. 와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부조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죽거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으로서의 시간을 끝낼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인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을 무시한 채로 아무도 네 마음 모를 거야. 네 고통, 네 아픔, 네 슬픔은 너만의 거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꼭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고 왕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고통, 남들이 모르는 아픔 그런 거 없어요. 앞서 살아간 사람이 몇이고 여러분 앞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인생에서 외로운 버림받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오늘 전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고.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 이전에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흔적이 우리 앞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21세기는 전혀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코로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엊그제 묵상했던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거는 비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이거 이거를 비밀이라고 남들은 모르는 거라고 아니고 간수하고 봉황하는 이유는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없어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자기만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같이 지식이 더하는 세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종합 백과사전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 백과사전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쇄본 가지고는 자고 일어나면 지식이 두 배로 두 배로 막 이렇게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제가 지난주에 터키에 그 선교지 다녀왔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대야말로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 아무리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 등장해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래전 세대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전도서에 보면요, 내가 보니 내가 본즉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봤다, 자기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본즉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앞서간 선배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한 거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인생에는요, 답이 있어요. 인생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발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눈물 흘리는 인생 많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어떤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네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잘 찾아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인생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나요? 그것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의 너그러움을 말하기, 자기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답이 있다고요. 가끔씩은 그 답을 부여잡고 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런 거 다루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요,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 같은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괴물 같은 짐승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괴물 같은 짐승, 괴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괴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세요. 그 괴물이 짓밟고 다니니까 성도들은요,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고 있다고요. 짓밟히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짓밟히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짓밟히는 인생이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아벨 기억하십니까? 아벨? 아벨, 우리말 아벨인데요, 헤벨이에요. 헤벨.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이 사람 이름이 됐을 때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었나요? 아벨의 인생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었나요? 아벨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벨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실 수백 년 살았다고 하는 그 시대에 몇 살에 죽었는지도 기록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요절, 요절. 그것도 억울하게 죽임당한. 여러분 그런데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억울한 거 온통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손길을 이끌어낸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의 그 폭력성을 증언한 이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증언한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원통함을 풀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아벨이 아벨은요 아벨은 절대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무가치한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아벨의 삶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몇 살을 살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앞에서 자기는 바위 앞에선 달걀, 바위 앞에선 계란 같은 신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정말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속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주변에는요 끈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온유하지 않아요. 아주 거친 사람도 있고요. 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날 시기 질투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늘 성질 부리기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고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무의미한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교회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 서로 편갈라서 싸우고 서로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정말 말로 못할 만큼 병든 교회가 고린도.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변이 다 도둑질하는 사람이어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험하게 말하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고운 말 하는 거 중요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어도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정말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보면 나만 억울하고 나만 원통하고 나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함을 짊어지고 살다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배우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묵상했는데 다니엘이 포로되어 끌려와가지고요 얼마나 출세해서 좋아하는지 몰라도 다니엘서 평생 고생했어요. 다니엘은 평생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만 하다가 주님만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걸 보지 못한 채로 마음의 간절한 소원만 품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니엘 12장 3절에서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다니엘의 말로 궁창의 빛이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밤하늘을 쳐다보신 적 있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뻐요. 밤하늘이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래도 그 별들이요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타락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어도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 잃어버린 채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풍요로움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오래전 세대 우리 앞서간 선조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앞서간 세대들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선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황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앞서간 세대들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거예요. 헤아릴 새것이 없어요. 신앙서적을 잘 읽는 것은 앞서간 선조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손쉬운 방법이죠.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와 그분들의 방황과 그분들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신앙서적,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읽기를 통해 누리는 은총 특강하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잘 읽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거룩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전도서는 왕이 불러 모아요. 다 모이라고 왕이 보낸 전령이, 왕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왕 앞에 가면 너 하나님 잃어버리면, 너 하나님 생각할 줄 모르면,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면 네 인생은 자칫하면 허무한 인생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영혼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앞서간 세대로부터, 왕으로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짧은 인생, 한 번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승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